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고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은 것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그 왕궁을 백향목 숲의 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그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높이와는 똑같았고 성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면적으로 치면 그 성소와 치성소를 합친 공간보다 솔로몬의 왕궁의 면적이 약 4.2배 정도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큰 틀에서 성전은 완공했는데 다 짓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두로 사람 그 히람이 그 지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히람은 그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하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세 대장장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주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서 그 성전을 다윗 기념 성전, 솔로몬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의 예배당들이 참 많죠. 그런 이름들을 볼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이거 지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에 있던 기둥은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라고 그 했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입니다. 거기도 그 기둥 이름을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붙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기둥을 만든 사람의 이름 히람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만이 가치 있고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환경이나 배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환경이나 배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전 기구를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신분이 굉장히 안 좋은, 아니, 그 신부 사회로 치면 신분이 굉장히 안 좋은, 예, 그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못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수 없는 환경이나 배경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부모가 흙수저이면은 빨리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수저도 저는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핑계대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태어난 가정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예,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장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큽니다. 예.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결코 그 사람을 환경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7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때 부르며 나아가는 노래,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예,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부르면 안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그 사역에 잘 구비된 사람만 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히람이 그 노쇠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면 부름 받을 수 없었겠죠. 네. 예,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되지 않고는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그 분야에 자신이 먼저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따금씩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문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예, 그냥 문학 작품 읽는 거 좋아하고 문학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게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문학 작품을 비평하고 보았던 그 시선이 또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데 제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다른 학문을 하신 분들은 또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 자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후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삶에 신실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최상의 준비입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암송해 봅시다. 먼저 시편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가 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솔로몬 시대의 그 평화와 번영 그리고 여러 건축들 특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물론 다른 건축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또 그 중에서 5장에서 9장까지가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다른 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그 중에서 5장에서 7장은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8장과 9장은 성전 봉헌과 각종 건축 사업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그 성전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 특히 1절에서 11절은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내일 그 순교자 기념관 재개관 예배가 있는데 예, 오늘 이 본문을 공부를 하게 되네요.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네, 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A번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각 지파의 대표인 지도자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예. 그 솔로몬 왕은 그 다윗성 그 시온에 있던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그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윗성 안에 성전이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온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동남쪽에 있는 그 약간 낮은 언덕과 같은 산인데,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지금 그 다른 곳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성전의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의 화룡점정과 같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증거궤, 궤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특별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 즉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B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즉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모였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예, 일곱째 달 절기. 그 일곱째 달이 에다님 월이라고 합니다. 그 일곱째 달, 즉 에다님 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그 원래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이렇게 그 6개월의 간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때를 정월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의 간격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다님 월은 그 지금 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경입니다. 이 에다님 월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티슈리 월이었습니다. 티슈리 월. 그 왜 이 열왕기 기자가 이 7월만 써도 될 텐데 에다님 월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그 열왕기서는 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는 7월을 당연하게 다 그 티슈리 월이라고 이제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티슈리 월인데 이 일곱째 달만 해놓으면 티슈리 월이라고만 생각 하는 것을 그 에단 이때는 에단이 원래 우리식으로는 에다님 월이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뭐 우리로 치면 1월인데 그때는 정월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 일곱째 달이 어느 해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는 출애굽한 지 뭐 480년이 지났을 때이고 뭐 제위 4년째에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봉헌식을 언제 했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그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동안 했고 그 또 그 왕궁 건축은 13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따로 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겹쳐서 했는지 사실 이게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이 언제일까라고 이제 그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7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난 13년 후인 솔로몬 제위가 한참 지났을 때 이제 이것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이제 4년에 그 제위 4년에 시작해서 11년도에 마쳤는데 11년 8월에 마쳤거든요. 4년 2월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11년째 7월, 즉 성전이 완공되기 한 달 전에 이식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열한 달 후인, 그러니까 제위 12년째 7월에 한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것은,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봉헌식 하는 것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6장 30절에 보면은, 그 6장 38절에 보면 그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예, 그 8째 달에. 그런데 7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51절에 보면 이제 다 정말로 이제 다 완공하고 거기다가 이제 남은 것 다 갖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완공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서, 이 7월은 성전 완공 다음 해, 즉 솔로몬 왕 즉위 12년, 그때가 주전 594년 정도 되는데 그해 7월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몇 년도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이 7월에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7월인데 이게 원래 민간역으로는 1월이거든요. 정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7월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절, 그 나팔을 불었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참회를 하는 날이었고, 그 닷새 후인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 뭐 또는 장막절, 예, 그 뭐 지금식으로 하면 감사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해의 마지막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또 이제 마지막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때에 이 봉헌식을 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성전 안으로 옮겼습니까? 3절과 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느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예, 제사장들이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하 배울 때 나누었지만 그 다윗 시대 때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에 그 새 수레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가 날뛰니까 그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잡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제사장들이 메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언약궤의 담당은 고핫 자손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약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약간 제사장 라인 말고 약간 반개 라인이 이것을 그 이제 맺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때는 제사장들이 맺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또한 그 여리고성 돌 때도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앞장서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에게 매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에 그 양쪽 가에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 고리에 긴 봉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메었으니까 아마 네 사람이 앞뒤로 그 메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웠다고 하는 것을 또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기라고 하는 방식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웃사 때처럼 그 새수리 같은데 더 편하게 옮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속담에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잘 안 쓰지만 모로 가면 서울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아무렇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의 의미인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갈 때는 반듯하게 가야 됩니다. 또 그 비슷한 속담으로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 있죠.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책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친다.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 괴만 옮기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옮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가 전부가 아니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의 태도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냥 드리는 것과 그런 과정을 잘 거치는 것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예, 양과 소로 드렸는데요. 그 사무엘하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 다윗 때에도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이때도 이 양과 소로 아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은 그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또 교제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 그 제사에 드린 제물 즉 짐승의 수가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많이 드렸다 뭐 크게 드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만큼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또 그 기쁨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앞에 그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천 마리나 드렸다는 말이야. 그 의미보다도 그때도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다했다는 의미가 더 크듯이 지금 이때도 동일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놓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 6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예, 그 지성소의 그 크기가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12m, 그 가로 세로가 똑같고 높이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날개 한쪽이 5규빗씩, 그러니까 한 그룹 10규빗, 한 그룹 10규빗이어서 두 그룹이 그룹끼리도 날개가 붙어 있고 또 그 반대편 날개가 양쪽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쪽에 그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신비한 것은 지금 그 이전에는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지금 성전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 크기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했는데 이 언약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특별히 새로 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시내산 아래에서 만든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소,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이것을 드렸는데 그 내소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말씀 또는 신탁의 집입니다. 예. 그 다바르, 히브리 말로 다바르인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즉, 말씀이 없다면 지성소는 지성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존중된다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F번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9절 볼까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라.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두 돌판만 있었다고 합니다. 두 돌판. 그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한 가지밖에 지금 없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만나 항아리와 그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 언약궤를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 그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소실되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그 본래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 돌판만 있었고 만나의 그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그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그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민수기 17장 10절에는 그 이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밖에 없었고, 그 언약궤 바깥쪽에 그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냥 잃어버렸을 것이다가 더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두 돌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두 곳밖에 없으니 더 이상 호기심 품지 말고 또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것도 신격화했을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모세 시대 때 만든 노뱀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 없애면서 느부사단, 그냥 이건 노조각일 뿐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 모세 시대 때부터 그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섬겼는데, 그 간격은 700년이나 됩니다. 왜 다윗이 없애지 않았는지 참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한데,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역대하 5장에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그 밖에 그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제사장 등 120명이 서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예, 좀 장엄하게 느껴졌겠죠. 중요한 것은 이때 그 구름이 가득 그 찼는데 모세가 회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회막을 완성했을 때와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했던 것은 두 곳의 기능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곳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 규모도 필요하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정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의미와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 규모만 남게 되면 그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만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성전에 그 구름이 그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봉헌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큰 4번 12절에서 21절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까? 12절 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예, 캄캄한 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량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신명기 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표현들을 두고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뭐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인간과는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 빛이 조금도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집안의 구조나 환경이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곳에 정말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아무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어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예, 빛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눈 뜨고 앞을 볼 수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태양빛이 가득한 곳 아래서나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곳에서나 하나님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절대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홍보관 우리 이 이제 4층 그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그 10층짜리 정도 건물 옥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지 않겠죠. 다르게 보이겠죠. 또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죠. 그 롯데타운가요? 롯데 아무튼 그 빌딩 전망대에서 보면 어떨까요? 또 다르게 보이겠죠. 물론 저 두 군데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예, 정말 실제 다 다르게 보일 텐데 뭐 63빌딩 전망대나 그 롯데타워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위해서 봅니다. 그러면서도 다 봅니다. 예. 예.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높아도 다 보입니다. 다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높으면 낮은 사람들 무시하고 예, 배격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B번 성전의 임한 가득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솔로몬 왕은 얼굴을 돌이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볼까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더라.
예,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즉 시온으로 옮기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축복은 당시 제사장들의 주된 일이었지만 뭐 일반 사람들도 예, 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사람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존재이고 예, 즉 복을 비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즉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세신자관에서 배웠죠. 예,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예, 이 말은 구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조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한 주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예. 솔로몬이 회중을 그 축복할 때 회중이 서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그 성전 봉헌식에 경건하게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번 15절에서 대조되는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15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예, 대조되는 두 단어는 그의 입과 그의 손입니다. 이 15절에서 21절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예, 이 봉헌의 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즉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의 출발이자 마침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하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직접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그의 입, 그의 손은 영이신 하나님은 입과 손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인데 좀 어려운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 예, 특히 소는 신체 부위만 아니라 힘, 능력, 권능 등을 예, 의미합니다. 즉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당신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했습니까? 16절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다윗을 택하셨답니다. 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려고 어떤 지역을 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누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서 19절 볼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 염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단은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염원을 가진 것 자체를는 좋게 여기셨답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은 어떤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하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무조건 나만이 해야 된다. 그건 고집이고 독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을 자신이 지금 할 수 있게 된 일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히브리 말로 벤인데요. 그 벤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손자라는 뜻도 있고요.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 너의 벤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 벤이 솔로몬 자신이 대일 수도 있고 그 아래 대일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아래 대일 수도 있는데 바로 아버지 아들 벤이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셨다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버번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에 이어 왕이 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너는 궤를 위하여 무엇을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20절과 21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예, 한 처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한 처소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성소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은 자신이 했을지라도 그 준비는 아버지가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믿음 생활에는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예, 누군가 더 정확하게 하면 신수상가죠. 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또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어떤 외적인 뭐 누군가의 도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든지 예, 누군가 그 외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걸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큰 5번 나눔의 결론 2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개하여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그 우사가 했던 것처럼 그 술에 얹어서 옮기면 되게 편하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언약궤 그 봉을 넣어서 들다가 그 봉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서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이익 보는 것이고 또 영혼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네. 나번 솔로몬 왕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또한 필요한 물자를 잘 준비해 두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이 이루어진 일 중에 누군가의 기도와 손길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무엇을 이루었던지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지난 삶을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예,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목회를 보면 제가 그 28살 때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목사님을 만났다면 제가 또 다르게 가꾸어져 왔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번 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방법에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에 신실하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 제사장들이 메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편함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울림이고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냥 내 편하면은 그냥 그 약간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손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서 본 그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셨답니다. 저 같으면 아, 이건 악령의 역사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막힐 리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 복음을 전했고 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갈 때 역사가 있고 예 은혜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그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 언약궤 안에 있다고 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한다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 안에 오직 두 돌비, 십계명만 있었습니다. 그 두 돌비가 없다면 그 언약궤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예,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계일 수가 없죠. 법이 없는데. 예. 우리의 삶에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삶의 성전에 두 돌비, 즉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성전으로 가꾸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으로 가꾸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지팡이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은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형식과 내용에 신실하다. 형식과 내용에 신실하다. 이전에 성막도 그랬지만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짓고 싶다고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 형식,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형식 참 중요한데, 예, 아울러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이 이전의 성막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좋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더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도 살폈듯이 성막을 지었을 때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고 성전을 지어 완공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여러 어떤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도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포도주를 입은 사람,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면 예,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예,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메어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에 수레로 옮기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지키고 세워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오직 두 돌판만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더 바라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나니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막과 성전은 그 규모와 재질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만 그 두 곳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곳인지를 늘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편한 성전으로 가꾸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구역 식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언약궤를 담은 성전이 되고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며 새 포도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